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 남부 카후카 댐 파괴에 따른 피해 복구와 구조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즉각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헤르손 지역 점령지 주민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주민들이 물과 식량, 의료 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지 파악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상황은 절대적으로 재앙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렉산드르 프로쿠딘 헤르손 주지사는 카후카 댐 파괴로 헤르손 지역 약 600제곱킬로미터 면적이 물에 잠겼다며 오늘 아침 현재 이 지역 평균 홍수 수위는 5.61미터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쿠딘 주지사는 또 러시아의 계속되는 폭격에도 홍수 지역에서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오늘 오전 현재 약 2,000명이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 언론들이 카후카 댐 붕괴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기 위한 정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6일 발생한 카후카 댐 파괴가 상대방의 소행이라며 책임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는 우크라이나 카후카 댐 파괴가 전 세계 식량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르틴 프리크 WFP 베를린 사무소장은 어제 독일 DPA 통신에 대규모 홍수가 새로 심은 곡물들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이들 곡물에 의존하는 전 세계 3억 4,500만 명의 굶주린 이들의 희망도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남부 드니프로강에 있는 카후카 댐이 지난 6일 파괴되면서 해당 지역 일대 광범위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드니프로강 북쪽 약 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농업부는 또 우크라이나 남부 경작지들이 내년에 사막으로 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서 침수 지역에 있던 화학물질과 석유 제품이 얼마나 많이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국방장관들이 3자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프랑스 국방장관, 그리고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이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79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프랑스 바이웨에서 지난 6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세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굳건한 약속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지속적인 안보 지원 제공 의지를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세 장관이 다음 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우선순위와 이란의 악의적 활동에 대한 우려,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대거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현지 시각 8일 오전 5시 이후 젠 11, 젠 16, 훙 6, 윈여우 20과 공중조기경보기 등 중국군 항공기 37대가 타이완 남서쪽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항공기 가운데 일부는 타이완 동남부를 거쳐 서태평양을 가로질러 비행해 공중정찰과 장거리 비행훈련을 실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 공군은 자체 정보 감시 정찰 체계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준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을 출동시켰고 지상발사 미사일 체계에도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이번 사안에 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다른 나라의 군용기는 사전에 해당 국가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관례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던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출범한 지 2년도 채 안 된 LIV 골프와 합병한다고 발표해서 뉴스입니다. 기업 전문가들은 골프 산업을 발전시키고 골프 인구를 넓힐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환영했지만요. 미국 정치계와 평론가,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오일 머니 파워, 스포츠 워싱, 배신, 수모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머니, 석유 자본에 미국 스포츠의 큰 축이 팔렸다는 겁니다. 앞서 PGA 투어는 소속 선수들의 사우디 대회 출전 문제로 소송도 불사했는데요. 이 반체제 인사 탄압 등 각종 인권 문제로 얼룩진 부정적인 사우디의 이미지를 스포츠를 통해 씻으려는 그 재력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는 시선인데요. PGA 역사를 등에 업은 새로운 통합법에는 스포츠로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사우디에 힘을 실어줬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몇 년간 포뮬러1,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대회, 또 복싱 경기 후원,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뉴캐슬 유나이티드 인수 등으로 세계 스포츠계에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이 시간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오늘이 좀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번에는 북한 촌놈이 서울에 와서 돈 벌어서 평양으로 간다.
평양에서 예술단 단장이었던 탈북민 작곡가가 서울에서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워싱턴 DC 6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18도에 캐나다 산불 여파로 미 동부 지역에 공기오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도심이 하늘과 또 시야가 뿌였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남부 새벽까지 또 평북과 함경남부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10에서 40mm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6에서 17도, 낮 최고기온 17도에서 29도 예상합니다. 물결은 동해 바다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를 이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 바다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 1에서 2.5m.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를 이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0.5에서 1m, 오후에 구름 많겠고 물결은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서해 먼바다 오후 역시 오전까지 오후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하루 종일 0.5에서 1.5로 이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6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역시 16도에서 24도 예상하고요. 개성 16도에서 26도, 함흥 15도에서 28도, 원산 17도에서 29도, 청진 15도에서 22도, 끝으로 해산 아침 최저 9도에서 낮 최고 22도로 예보됩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남부 헤르손 수해 지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중국을 방문할 거라고 미국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건물에 중국산 감시 장비를 제거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해 지역을 방문했나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8일 카우카 댐이 파괴되면서 수해를 당한 남부 헤르손주를 방문했습니다. 드니프로강 하류에 있는 이 카우카 댐은 지난 6일 일부가 파괴돼서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재난 지역의 상황과 수해 주민들에게 대한 식수 등 생필품 제공 방안, 또 잠재적인 홍수 지역으로부터의 주민 대피, 생태계 복원 노력 등 많은 중요한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 홍수로 집과 사업체를 잃은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자금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사고 전에 이 일대에는 6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관할 지역에서는 약 40개 마을이 침수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러시아 쪽의 피해가 훨씬 더 클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드니프로 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서쪽 그리고 러시아가 동쪽을 점령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동편이 지대가 훨씬 낮고 홍수에 훨씬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점령지 쪽 일부 주민은 홍수로 계속 물이 불어나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합쳐서 지금까지 대피한 주민이 약 4천여 명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네, 인명피해 소식도 들리고 있네요.
네, 러시아 점령지 쪽에서 5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정부가 임명한 현지 행정 당국자가 8일 밝혔습니다. 친러 현지 정부는 지난 6일 댐이 파괴돼서 7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은 발견됐는데 지금 구조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댐의 파손 부분을 복구하는 방법은 없나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수력 발전 기업인 우크로이드로 에네르고가 지난 6일 20여 개 수문 가운데서 16개 수문 그리고 건물과 제방 일부가 파괴됐다면서 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영국 국방부는 7일 1일 상황 평가에서 앞으로 며칠 안에 이 댐의 구조가 더 악화해서 추가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자칫하면은 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댐이 파괴되면서 지금 심각한 환경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전용 터빈과 변압기에 있던 450톤 이상의 윤활유가 이 물에 휩쓸려가서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이미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댐 파괴 원인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가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상대방 소행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댐을 파괴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대반격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사보타주, 그러니까 비밀 파괴 공작을 벌인 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단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체 조사에 들어갔죠?
네, 우크라이나 검찰 당국이 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전쟁 범죄와 환경 학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경찰 수사관으로 꾸려진 특별합동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카우카 댐 파괴가 러시아의 대량 환경 파괴 폭탄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 움직임 알아볼까요?
네, 세계은행은 이 카우카 댐 파괴와 그 피해 정도, 필요 사항에 대해서 긴급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피해 지역에 식수 또 정수약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은 다음 주 자포리자 원전을 방문해서 댐 파괴에 따른 영향과 안전 상황을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영국 총리가 워싱턴을 찾았나요?
네, 리시 수나 영국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7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수나 총리는 방문 첫날인 7일 의사당을 방문해서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을 비롯해 미국 의원들을 만났고요. 8일에는 백악관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두 정상 간 회담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그리고 양국의 교역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중국에 갈 거라고요?
네, 블링컨 장관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중국을 방문할 거라고 여러 주요 매체들이 익명의 미국 정보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일제 보도했습니다. 관리들은 이 정확한 시기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이 이번 달에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공식 확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건가요?
네, 앞서 지난 5일에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요.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최신 공개 정보는 없지만 미국 정부는 여건이 허락하면 방문 일정을 재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전에 중국에 가려다가 취소한 걸 말한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월 초에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의 관계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른바 정찰 풍선이 미국 본토를 침범하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바로 일정을 취소했었습니다.
네, 그 사건 때문에 두 나라 관계가 다시 나빠졌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경색돼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8월에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전격 방문해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강조한 이 두 나라 소통의 첫 가시적 성과로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이 추진됐었는데요. 하지만 정찰풍선 사건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접촉이 활발해지는 것 같네요.
네, 이번 주에는 대니얼 크리스틴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그리고 세라 베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선임국장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파텔 부대변인은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와 베란 국장이 중국 관리들과 솔직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또 베이징이든 워싱턴이든 회담 장소에 상관없이 두 나라 관리들이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네, 중국 외교부도 양국 관리들의 회담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유익한 소통이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두 나라 고위급 접촉이 있었죠?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지난달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정찰풍선 사건 이래 첫 고위급 공개 접촉이었습니다. 또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장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게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방 분야 쪽은 어떤가요?
국방 분야는 여전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일명 샹그릴라 대화라고 불리는 아시아 안보회의가 있었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를 계기로 리 상포 중국 국방부장과 직접 별도 회담을 갖길 희망했지만 중국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중국 같은 군사 강국들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개방적인 소통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몇몇 나라가요 정부 건물에 설치된 이 중국산 감시 장비의 위협을 우려한다는 소식 나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영국 정부가 새로운 조처를 발표했네요.
네, 영국 정부가 6일 성명을 내고 민감한 정부 건물에 설치한 중국산 감시 장부를 모두 제거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중국 국가정보법 적용 대상인 회사들이 만든 감시 장비를 민감한 중앙정부 단지에서 제거하기 위한 시간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조처가 지금 보안 문제 때문인 거죠?
네, 감시 카메라 같은 중국산 감시 장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중국 쪽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중국 국가정보법 적용 대상인 회사들은 정보기관이 요구하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넘겨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영국 정부가 지금 중국 어느 회사 장비를 제거할 건지 밝혔나요?
아닙니다. 성명은 특정 회사를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영국 의원들이 중국 정부가 부분적으로 수여한 회사인 하이크 비전, 또 다우아 테크놀로지가 만든 보안 카메라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었는데요. 이들 의원은 사생활 유출, 또 두 회사 제품이 중국 내 인권 유린과 연관됐다는 우려를 이유로 든 바 있습니다.
네, 영국 정부가요 지난해에 이미 그 중국산 감시 장비 사용을 제한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민감한 정부 건물에 중국과 연계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지 말라고 각 부서에 지시했었습니다.
네, 또 보안 때문에 감시 카메라 외에 그 손전화에 까는 프로그램 사용도 금지했었죠.
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에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인 틱톡을 정부 전화에 설치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0년에는 자국의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 중국 화해사 장비 사용을 금지할 거라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 영국 얘기인데요. 중국 감시 장비 사용을 금지한 나라들 또 있죠?
네, 호주도 지난 2월에 국방 관련 시설에 설치한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언급한 시설에 설치된 장비들은 역시 하이크비전, 또 다우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지난해 이 두 회사를 포함해서 5개의 중국 회사가 만든 통신 장비를 새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네. 자, 영국 쪽 정부 조처에 중국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네, 중국 정부는 중국 회사들을 억압하려고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크 비전 측도 이메일로 성명을 내놨는데요. 영국 정부의 조처는 자사 제품 보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술 금지를 통해서 지정학적인 긴장을 더 고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 문제 말고도요. 영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다시 불거졌는데 이른바 영국 내 중국 비밀 경찰서 문제죠.
네, 중국이 영국 안에 설치한 걸로 알려진 비밀 경찰서를 중국 정부가 모두 폐쇄했다고 톰 푸겐드 하트 영국 내무부 안보 담당 부장관이 6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영국 등 몇몇 나라에 비밀 경찰서를 설치해서 자국민을 감시한다는 폭로가 나와 큰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미국 연방수사기관이 지난 4월에 뉴욕 맨해튼 중국타운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뉴욕 거주자 2명을 체포한 적도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명하고 있나요?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들이 서류를 갱신하는 걸 돕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센터들이 해외에 있는데 이 센터는 중국 경찰이 아니라 현지의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영국 내 해외 경찰서를 모두 폐쇄했다는 발표에 대해서 중국 정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회견에서 이른바 비밀 경찰서 같은 건 없다면서 영국은 사실을 존중하고 과대한 과장과 중국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의 여파로 미국 동부는 물론 남부와 중서부 지역까지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대 머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리에서 사라졌던 마스크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동부 일대 대기질이 상당히 나빠졌죠?
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미국 동부 해안 지역 대기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7일 동부 지역 일대에 대기오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항공편이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미 동부 지역 하늘 뭐 평소에 맑기로 유명한데요. 캐나다 산불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건가요?
네, 지난달 캐나다 동부 퀘벡주 일대에서 산불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한 달 넘게 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400여 곳에서 산불이 진행 중이며 약 240곳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렇게 산불이 확산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산불로 인해 380만 헥타르, 즉 3만 8천 제곱킬로미터가 소실됐는데 남한 면적의 3분의 1이 불에 탄 겁니다. 또 산불로 인한 이재민도 12만 5만 명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연기가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미 동부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거군요.
네, 비단 동부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사실상 대서양 연안 전체에 대기 오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퀘벡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 동부 버먼트주에서부터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를 거쳐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산불 연기가 도달하면서 경보가 내려졌고요. 서쪽으로는 오하이오주와 캔자스까지 연기가 퍼졌습니다. 지역 당국은 대기 중 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미 동부 대도시죠. 뉴욕 상태가 심각한데요. 사진을 보니까 하늘이 주황색이 된대요.
맞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7일 뉴욕시 맨해튼의 공기질 지수 AQI가 한때 400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통 이 지수가 100만 넘어도 호흡에 해롭다고 보는데 이를 훨씬 웃돈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999년 환경보호기기 대기질 측정을 시작한 이후 최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뉴욕의 대기질은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로 꼽히는 뉴욕, 인도의 뉴델리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네, DC 오전 9시 상황이 이 공기질 지수가 252였거든요. 자, 이렇게 하늘을 뒤덮은 뿌연 연기가 사람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예, 산불 연기에는 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면서 피부 발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천식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환자는 당연히 위험합니다. 산불 연기는 또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병 증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 오염 경보를 내려서 사람들을 조심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 동부 여러 지역은 오렌지 경보에 이어 7일 적색 경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자, 오렌지 경보는 공기질 지수가 101에서 150 사이로 민감한 집단의 건강에 유해한 수준으로 정의되고요. 적색 경보는 AQI, 이 공기질 지수가 151에서 200 사이로 공기질이 대중의 건강에 유해한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네, 이렇게 오렌지 경보나 적색 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동부 해안 지역 학교들은 스포츠나 현장 학습 같은 야외 활동을 모두 중단했고요. 각종 공연과 행사도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경기와 여자 프로농구와 축구 일정도 변경됐고요. 뉴욕은 동물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네. 지금 자욱한 안개 때문에 하늘길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예, 연방항공당국은 7일 연무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짐에 따라 뉴욕 라과디아공항의 일부 항공편을 취소시켰습니다. 이외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공항에서도 항공편 운항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 이런 상황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트위터에 위험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 당국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이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파괴적이고 제일 전례 없는 캐나다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이미 600여 명의 소방관을 캐나다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연방검찰이 국가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수사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로이터와 폴리티코 등 일부 언론이 7일 사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연방검찰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네, 자, 형사수사 대상이 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 검찰은 범죄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형사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 검사가 피고인으로 추정해 기소할 준비가 돼 있을 때만 형사수사 대상임을 통보하는데요. 하지만 피의자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조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이번 통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에 대한 결정이 임박했음을 뜻합니다. 이틀 전인 지난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무부를 찾아 잭 스미스 특검과 면담을 하고 돌아갔는데요. 보통 기소 발표가 나오기 전에 변호인단이 법무부 당국자들과 만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기소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은 이미 나왔었습니다.
네. 자, 지금 특검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잭 스미스 특검을 임명해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밀문서 유출 의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백악관 관련 문건을 플로리다주 마랄라고에 있는 자택으로 가져갔으며 또 이를 조사하는 비연방수사국 FBI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내용인데요. FBI는 조사 일환으로 작년 8월 마랄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약 11,000건에 달하는 정부 기속물을 회수했고 이 가운데 1급 기밀을 포함한 기밀문건은 100건이 넘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 기밀문서 유출 사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네,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되는 겁니다. 앞서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영화 배우 등에게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미국 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해당 형사재판은 내년 3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내년 3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 내년 3월이면은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이 한창인 상황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준비하면서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소된다면 재판이 추가되는 겁니다. 현재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이 공화당 쪽에서 대선 후보 경쟁에 뛰어드는 후보가 늘고 있는데요. 이미 재선에 도전한다고 발표한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왔죠?
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7일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1%로 집계됐습니다. 재임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40%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아울러 54% 응답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는 앞서 로이터 입소스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18세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정리됐고요. 여론조사 오차 범위는 3%포인트입니다.
네, 18세 이상 성인 천여 명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맴돌고 있네요.
네, 지난달 로이터 입소스가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였습니다. 이번에 1%포인트 소폭 상승한 건데요. 허용 오차 범위 아니니까 뭐 그다지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로이터통신은 지난주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해 공화당과 합의를 이뤄낸 것이 지지율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당시 채무불이행 디폴트 그 최종 기한보다 뭐 며칠 앞서서 합의안을 타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한동안 부채 한도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달 28일에 합의를 보면서 국가 부도 사태를 면했습니다. 이 최종 기한인 6월 5일보다 며칠 앞선 건데요. 이후 하원과 상원에서 해당 합의안이 신속히 통과되면서 지난 3일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엔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난달 지난 몇 달간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의 가장 높은 관심이 경제인데요.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22%가 경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높고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며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물가와 고금리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 비용이 치솟으며 미국 서민층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5%였고요.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53%였습니다. 다만 경제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중 공화당은 7%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미국인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다고요?
네, 응답자의 56%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와 자금 지원을 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지지 정당에 따른 응답률을 보면 민주당의 지지자는 약 73%, 공화당 지지자는 44%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지지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네, 14%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고요. 68%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현재 미국의 이제 국가적인 방향성에 대해 불만을 표한 건데요. 민주당원 2명 중 1명. 공화당원은 10명 중 거의 9명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을 만들 때 연방의회에서 각 주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특히 하원 대표성, 즉 하원에서 각 주에 몇 석을 배정할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하원 의석 배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For the first time in the state's history, California, a Democratic bastion, lost one U.S. congressional seat because its population shrank slightly.
몇 년 전 텍사스주에 배정된 연방 하원 의석 수가 두 석 늘고 캘리포니아주는 한 석이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 인구가 줄고 텍사스 인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연방헌법 제1조 2항 3절은 하원 대표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하원의원 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배정한다.
1789년 소집된 초대의회에서는 1787년 인구수를 근거로 하원의원 한 명이 3만 명을 대표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1868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4조는 의석수 배분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란이나 기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21세에 달한 남성 누구나 투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흑인 남성도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들어 연방의회는 하원의원 수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1911년 의석 배분법을 통해 애리조나와 뉴멕시코가 정식 주가 되면 의석 두 개를 더한다는 조건을 달고 하원 의석수를 433석으로 정했습니다. 하원 의원수가 처음으로 435명이 된 때는 회기가 1913년부터 1915년까지였던 63대 의회였습니다. 이후 1959년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정식 주가 되자 의회가 임시로 의석 2석을 더해 다시 437석이 됐습니다. 이후 1960년대 시행된 18차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배분율이 발효된 1963년에 소집된 88대 의회에서 다시 435명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연방 하원에는 모두 441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투표권이 있는 50개 주에서 뽑힌 의원 435명과 투표권이 없는 의원 6명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의원들은 수도 워싱턴 DC와 미국 자치령 괌,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북 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사모아,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를 각각 대표합니다.
Some experts are worried that the 2020 US census results
미국 인구 조사국은 10년마다 시행하는 인구 조사 결과를 조사가 시작된 뒤 9개월 안에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인구 조사 결과를 받은 의회는 15일 안에 하원 서기가 주별로 확정된 의석수를 주지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며 각 주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조정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하원 의석 배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태국민의 희로애락을 다룬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1회 김영남 음악회인데요. 태북민 김영남 씨는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으로 북한에서는 청년동맹 예술단 단장이자 작곡가였는데요. 한국에 정착해서도 자기 재능을 살려 작곡가이자 통일음악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김영남 작곡가의 신곡 발표회 제1회 김영남 음악회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내강산 저울시거 테너 김현호님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남 작곡가의 신곡을 선보인 제1회 김영남 음악회. 탈북민 김영남 씨는 2002년도 한국에 정착했고요. 2005년에는 평양예술단을 창단해 전국을 다니면서 1000회 이상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탈북예술인 총연합회 회장이자 작곡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통일의 염원과 탈북민의 애환을 담은 신곡 6곡을 선보였습니다. 김영남 작곡가에게 음악회 취지부터 들어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노래를 좀 불러야 되겠는데 탈북민들이 지금 3만 5천 명이 왔지만 한이 많고 정말 고생하면서 왔지만 해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노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예술인들 보게 되면 이제 북한 노래 가지고 한다든가 뭐 그래서 좀 많이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제가 6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발표하면서 볼거리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케스트라 일부 순서로 세계 명곡이라든가 OST 해가지고 단독 90분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음악회는 1, 2부로 나누어져 열렸는데요. 1부는 서울 로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아리랑 환상곡, 또 가곡인 보리밭 등이 선보여졌고요. 2부에서는 김영남 작곡가의 노래 6곡이 성악가들의 목소리로 발표됐습니다. 김영남 작곡가는 어떤 곡을 만들었을까요?
이제 노래라는 게 이 감정이라는 게 좀 쌓여가지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내강산 조울시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이제 대한민국 이제 위대성. 그럼 제가 이제 대한민국 와가지고 이제 제가 많이 혜택을 받고 자랑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행복한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통일이 돼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가야 되지 않겠나 애국심에 담긴 노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사랑의 비가는 그 슬플 비가예요. 슬플 비가에서 근데 탈북민들이 이제 생활을 쭉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죠. 저도 이제 탈북민이지만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게 저렇게 슬플 수가 있나. 근데 탈북민들한테는 사랑 자체가 좀 어쩌면 사치스러운 단어가 아니었나 해가지고 그 사랑의 비가를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가 됐든 애인이 됐든 자식이 됐든 그 만날 수 없는 그 막연한 그 죄책감 그다음에 다시 만나야 되는 소망 뭐 희망 또 그런 곡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 곡을 소개하던 김영남 작곡가는 특히 탈북민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품고 사는 강인데 이건 우리 탈북민들이 노래예요. 우리가 품고 사는 게 압록강 두 망을 다 건너왔는데 그거 생각하면 고향 생각도 나고 우리가 언제면 그 강을 건너서 고향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까 그 희망 섞인 그래서 제가 여기는 특별히 이제 악보를 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오늘 부르면 사람들이 울 거예요. 6곡이 다 이제 내용이 다 다르긴 다른데 요 곡이 제일 그래도 탈북민들한테 이제 선물하고 싶은 그 곡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김영남 작곡가는 앞으로 쓰고 싶은 곡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오늘이 좀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소곡 정말 우리 그 탈북민들이 이제 마음을 우리가 전달하고 자 그들이 그 마음을 표현을 했다면 계속 슬프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북한 촌놈이 서울에 와서 돈 벌어서 평양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런 좀 생기 발랄하고 기쁨 노래도 그런 노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탈북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작곡을 해서 표현을 했다면 대한민국의 작곡가들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작곡을 해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함께한 서울 로망스 오케스트라의 지광윤 지휘자는 김영남 작곡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또 이날 열린 행사가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김영남 선생님은 탈북민으로서 북한에서 음악 공부를 정식으로 하시고 작곡을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 오셔가지고는 그 아코디언 선생님으로 유명하세요. 아주.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뭐 다 아주 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유명하신 게 기존에 우리가 그 아코디언이 교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김영남 선생님께서 이제 또 작곡도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아코디언 그 교재를 많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코디언 문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죠. 제가 볼 때는 그거로 굉장히 제일 큰 의의가 있는데 지금부터 김영남 선생님 본인께서는 남북 관계 또는 통일에 관련된 거 또는 탈북민들의 애환을 다룬 그런 내용으로 작곡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시발점이 되는 연주회인데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지광윤 지휘자는 모두를 하나로 모으게 하는 힘은 음악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고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음악이거든요. 김영남 선생님께서는 뭐 신의주 출신이고 그렇지만 뭐 제가 볼 때 크게 뭐 다른 거 그런 게 없었고 다만 이제 노래의 가사에서 탈북민들의 애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그 통일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요.
제1회 김영남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영남 작곡가는 처음으로 선보인 음악회인 만큼 관객들에게 더 폭넓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고 전했고요. 자신의 음악으로 한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탈북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전달되길 바랬습니다.
좀 첫 번째니까 뭐 처음에는 좀 막연하게도 좀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냥 편하게 가자. 오늘만큼은 탈북민들이 날이다. 오늘도 좀 음악 제가 90분 만들었는데 원래 예산이 조금 예산으로 해서 제가 자비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오케스트라를 좀 보여주고 그 기쁨 속에 제 노래도 발표를 했으니까 그 오늘 음악회가 우리 탈북민들한테 위로가 되고 좀 저희가 동기부여가 돼서 실링이 돼서 대한민국 정착에 가는데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장에는 강당을 꽉 채울 만큼 많은 관객이 찾아와 이 행사를 즐겼는데요. 평소 탈북민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즐겨본다는 문영식 씨는 이 음악회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북한이 내가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제 탈북할 때 그 어려운 거 막 울고 불고 막 그랬거든. 부모, 형제들 두고 온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막 울고 울음바다가 되고 그랬는데 울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한다 그래가지고 어디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저 이거를 나는 이거 북한의 소리 남한의 소리를 이렇게 콜라보로 엮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제 게 의미 있고 깊은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이날 행사를 누구보다도 즐긴 분들은 탈북민 관객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만강을 넘어올 때 그 마음이 아팠던 그것 때문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또 가슴이 딱 맥혀요. 나도 이북에다 자식을 두고 왔어요. 참 그 가사 내용대로 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와닿고 빨리 이게 남북이 문이 열려야 된다는 이 생각이 매일 커서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 탈북민들이 들어볼 때는 자기가 다 겪었던 사연이니까 이 마음이 울컥하고 빨리 통일은 돼야 된다 하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감동되고 빨리 하루빨리 통일돼야 이북에다 두고 온 부모 처자들을 보고 자식들도 만난다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탈북민 관객은 탈북민을 위로할 수 있는 노래가 발표됐다는 것에 큰 기쁨과 감동을 받았는데요.
네, 저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과정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다 안고 온 그 슬픔과 느낌이 다 다르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고 대한민국에 와서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그거를 담아낼 만한 노래가 없었거든요, 지금껏. 그래서 그게 제일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여기 와서 북한 노래 휘파람이나 반갑습니다나 불고 많이 듣었었는데, 우리들만의 노래, 우리들을 위한 노래, 우리 탈북민들을 위로하고 기쁘고 슬겁게 할 수 있는 노래가 나왔다는 게 저희는 참 감사한 거거든요.
이 탈북민은 고향을 떠나올 때 그 힘들었던 탈북 과정을 떠올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말했고요. 더불어 이제는 더 밝은 곡들로 함께 웃으며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더 많아지길 바랬습니다.
오늘 공연 보니까 압록강 두만강 건너면서 슬픔에 잠겼더니 그 곡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압록강 두만강 건너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 노래 들으면서 정말 이 마음속에 눈물이 한이 많이 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눈물을 거두고 즐겁게 살아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서 이 추석이나 설명절 때는 우리 고향에 가자. 차 가지고 가서 고향에 가서 잔치를 벌리자 하는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서 횡설수설한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s it going?
Oh, I'm out of it today. Feeling really tired and unfocused.
What happened?
Well, last night, I couldn't sleep at all. I was tossing and turning the whole time.
Did something keep you up?
I have so much on my plate right now. I guess I've been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myself lately.
You deserve a break.
Right. I can't keep going on like this.
If you ever need to talk or vent, I'm just phone call away.
잔이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m out of it today.
오늘 나는 정신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정신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You seem a little out of it today.
당신 오늘 정신없어 보여요.
I couldn't sleep at all.
잠을 전혀 못 잤어요.
I was tossing and turning the whole time.
나는
the whole time.
줄곧 내내라는 뜻입니다.
I was tossing and turning. Toss and turn.
뒤척이다라는 표현이죠.
The whole time.
내내, 밤새 내내.
I was tossing and turning.
뒤척였습니다.
Did something keep you up? Keep someone up.
잠들지 못하게 하다.
Did something keep you up?
무엇이 당신을 잠들지 못하게 했나요?
I have so much on my plate right now.
지금 내 그릇에 뭐가 많이 있어요. 할 일이 많다는 뜻이죠?
I guess I've been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myself lately.
최근에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I can't keep going on like this.
나는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어요.
If you ever need to talk or vent.
만약 얘기할 사람이나
vent.
감정을 배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I'm just a phone call away.
나는 전화 한 통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무 때나 나한테 전화하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I'm just a phone call away.
자, 이번에는 정신없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이 횡설수설하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ow's it going?
I'm really out of it today. Feeling really tired and unfocused.
What happened?
Well, last night I couldn't sleep at all. I was tossing and turning the whole time.
Did something keep you up?
I have so much on my plate right now. I guess I've been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myself lately. I applied for a new position last week. My daughter is in town, and I have to take my father to the doctor's office. I'm sorry, I think I'm rambling here. I'm so out of it today.
You deserve a break.
Right. I can't keep going on like this.
If you ever need to talk or vent, I'm just phone call away.
잔이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없다며 자신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m sorry. I think I'm rambling here. I'm so out of it today. I'm sorry.
미안합니다.
I think I'm rambling here.
내가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I'm so out of it today.
나는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요.
I'm out of it today.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Oh, I'm out of it today. Feeling really tired and unfocused.
What happened?
Well, last night I couldn't sleep at all. I was tossing and turning the whole time.
Does something keep you up?
I have so much on my plate right now. I guess I've been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myself lately.
You deserve a break.
Right. I can't keep going on like this.
If you ever need to talk or vent, I'm just a phone call away.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I'm out of it today.
오늘 정신이 없네요.
I think I'm rambling here.
내가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올바른 판단을 할 여유가 없을 때 넋나갔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